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 노예를 의미합니다. 1절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인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주인을 가진, 2절에 보시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노예도 예수를 믿고 그의 주인도 예수를 믿는 경우.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미국 노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흑인 노예처럼 인종차별을 기본으로 해서 생긴 노예 제도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노예 제도는 빚을 못 갚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서 이긴 사람이 피정복민을 노예화하는 경제 정치적인 그러한 이유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던 노예는 이방 세계 노예들보다 더 인격적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에베소는 이방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는 사유재산이고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 사회보다 더 비인격적인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시가 형성된 곳에는 60% 이상 노예 인구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도시화된 곳에는, 에베소는 도시니까요, 한 3분의 2 정도는 노예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테고요. 에베소서, 지금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고 2, 3년 전에 쓰인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메시지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잠시 같이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8절까지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종에게, 그리고 9절에는 그리스도인 주인, 노예 주인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9절에는 예수 믿는 상전들에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누구에게요? 노예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사도 바울은 왜 노예 제도 폐지가 아니라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 노예와 그리스도인 노예 주인에게 이렇게 살라는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하게 불의한, 좋지 못한 그러한 제도 같은데 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노예 제도 폐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줄까요?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도나 조직이나 통치 구조, 그 근본적인 문제는요, 구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누가 지휘하느냐 경영하느냐 누구의 지배하에 이 조직이 운영되느냐예요.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생각해낸 아주 좋은 하자가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그 구성원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은 좋을 수도 있고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곧 새 대통령이 선출될 텐데 대통령이 선출되면 아마 헌법 개헌하자 대통령제 부작용이 많았으니까 내각 책임제로 개헌하자라는 논의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까요? 지옥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 환경 가운데 최악의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고의 인격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그 환경이 변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에 창조주가 몸을 숨기시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혜택이 배제된 곳. 어떤 조직도 구조도 시스템도 그곳에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채우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의 노예들이 아마도 2분의 1 아니면 3분의 2 정도 많이 잡으면 그렇게 구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몽의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로 알지니. 그거 꺼버리고 이것도 꺼주세요. 하나만 가지고 하십시다. 어? 제도 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 디바이스를 트라이 하느라고 조금 그런 충돌이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십시다. 괜찮아요? 자, 이제 본문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노예 제도 폐지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 변화를 통해서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 우리 개인의 예수를 모셔드린 우리 개인의 지휘자가 되셔서 내가 어떠한 구조 또는 조직에 아니면 제도에 구성원으로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곳에 나의 내면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제도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는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전히 이 구조 안에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의 욕심은 똑같아요. 그 죄된 습성, 옛습관은 똑같아요.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여전히 땅의 것이에요. 주님은 각 개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제도가 다른 모습을 가지길 원하고 조직체가 다른 모습을 가지길 원하고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이 멍에라는 뜻은 고되고 힘든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굴욕감을 주는 어찌 보면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느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한 주인을 둔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로 알지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로마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멍에를 지고 있는 것 같은 고된 삶, 굴욕적인 삶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할까? 적당히 살아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로 알라. 일반 노예들은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힘드니까 눈치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성실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료에 보면은 훔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주인이 없을 때 태만을 부리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서 부릴 수 있는 모든 깨와 나태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노예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찌 보면은 거부를 하는 그 행위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노예 제도화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힘들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 이 말을 해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한 자로 알지니 상대방의 인격과 지위를 존중하라는 이 공경이라는 말은 에베소서 6장 2절에 나오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때 에베소 6장 2절에 제가 강의할 때 그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 됨됨, 부모 됨됨과 상관이 없이 그 분들이 부모라는 지위로 인하여서 공경해라, 존중해라, 그런 가치를 인정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이 동일한 단어가 노예의 주인을 향해서 너가 주인의 인격과 지위를 존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노예 제도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대하는 말과 행동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성실함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유는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도록 믿지 않는 주인이 믿는 노예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동료인 믿지 아니하는 노예들이 믿는 나의 행위를 관찰한다는 거예요. 관찰한 결과 그가 믿는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신앙이 행동과 일치하는구나, 아니면 저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와 똑같네.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보통 우리가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가 일으키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누구 집 자식이지 그런 말을 듣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 존재를 표현하는 전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해 두십시다. 두 곳을 표시해 주십시오. 너희 빛이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이 부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첫 번째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들으대서 믿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섭리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예수 믿는 나에게서 빛이 나오지 아니하면 착한 행실이 뿜어져 나오지 않으면 표현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배어 있지 아니하면 복음에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진실은 이 책에 있는데 우리는 이 책에 있는 이 복음을 먼저 들으세요. 아니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섭리하셨어요. 불신자들,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은 우리에게서 나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하나님을 표현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 되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복음화율 비율이 점점 떨어져요. 아주 많이 올라갔을 때는 한국 인구의 25% 30%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옛날 말입니다. 왜 복음 전도가 안 될까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에 열심을 안 내어서. 아주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큰 부분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빛이 거의 없어요. 착한 행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보고 그리해서 그 가운데 배어있는 은혜와 그 가운데 배어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착한 행실과 하나님의 빛을 생략하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전단지를 먼저 내밀어요. 이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왜곡되이 표현하고 난 뒤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보면 사도바울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실족거리가 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키 구질인데요, 예수 없는 사람보다 도덕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은데 내가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무례해진 예의가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주 왜곡되이 표현하는 기독교,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기독교는요,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읽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아주 저급하게 보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향한 막연한 경외와 신비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머리, 야비함, 비열함, 안일함, 피상성, 계산적임, 말 많음, 넘치는 자신감, 시끄러움을 한가득 소유한 존재들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들의 사고의 틀에 갇혀있고 항상 화가 나 있고 공격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는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법이 없지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소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있는데 건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없다라고 보면 돼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지막 때 교회의 취약성을 보시면서 한탄하세요. 마지막 때의 물결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과 주님께서 열망하시는 어떤 목표치가 너무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주님을 슬프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 또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 죄들을 지적하면 일단 믿고 또 깊이 알아가면은 아마 그런 오해가 풀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보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공격을 할 때는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한 신앙인으로, 빛으로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이미 닫혀있는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는 선한 행실과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 2절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인 에베소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럭키하게 주인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아마도 같은 예배 처소에 그래서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찬식도 같이 드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럴 때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구분이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요? 더 잘 섬기게 디모데야 가르쳐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점이 참 많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그 인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점을 한두 개 말하자면 바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만국병 중에 하나가 학력이에요. 학력. 너 어디 학교에 나왔어? 그리고 지역주의예요. 어디 출신입니까?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원칙이 무너집니다. 너 후배였어? 그때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적용하던 어떤 그 원칙이 거기서 무너져요. 공과 사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이 안으로 굽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애쓸 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동창이 상급자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부서에 상급자로 발령을 받아왔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터 공간에서 동창관계를 숨기고 그 친구를 깨끗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 못채게 상급자로 대우합니다. 한 10년이 지나서 다른 사람이 친구였어 할 정도로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모자란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상급자인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을 했고 자기보다 어떻게 공부를 못했는지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성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상징이 있는 노예는 그 상징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은요, despise,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경멸한다 이 말이에요. 속으로 이른다는 거죠. 저번에 예배 때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더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주인. 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나를 주님께서 더 귀한 영생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실 거야. 우리 주인, 형제니까 감사하긴 한데 하면서 불성실하게 또 마음속에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주인을 전폭적으로 존중해주라.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영성이다. 이 슬레이브리라고 하는 노예 제도 시스템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의 죄악이 만든 이 구조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 제도를 갈아엎는 것 나의 뜻이 아니다. 나는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이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빛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너를 관찰하는 그 주인과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제도 자체가 하나하나씩 허물어지는 것. 지금 보세요. 직장관계에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주가 있잖아요. 노예 제도가 발전되어 와가지고 생긴 현상이에요. 그런데 노예 제도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에 보면은 노예 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어요. 노예 계약이란 말도 있고요. 제도는 없어졌는데 그 정신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한 사람은 군림하고 한 사람은 굴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노예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네가 나의 지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된 삶을 삶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제도에 와해가 있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내가 모습을 드러내어서 이 전 세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는 그 처럼 가득 차게 하는 그날까지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나 그 구조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한계로 느끼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지휘하시는 그 공간 가운데 와,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거 이 제도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지혜가 없는 가운데서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노예에게 주인의 선을 위해서 주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 형제라고 무시하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 내가 이것을 지휘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